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61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한 교수가 의과대 교수가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매독균에 걸려있고 어머니는 폐결핵 환자입니다. 여기 아이 넷이 태어났는데 첫째 아이는 매독균으로 인해서 장님이 되었고 둘째 아이는 병이 들어서 이미 죽었고 셋째 아이도 이 부모님의 병으로 인해서 귀머거리가 되었고 넷째 아이도 아버지 어머니의 영향으로 결핵 환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때에 어머니가 또 임신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에 의과대 학생들이 모두가 다 같이 유산시켜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교수가 점잖게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베토벤을 죽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음악가 베토벤은 바로 이런 환경 가운데에서 1770년에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매독 환자였고 어머니는 폐결핵 환자였습니다. 그리고 형제들도 다 병들어 있었죠. 그렇지만 베토벤은 57세까지 살면서 작곡 활동을 했습니다. 그도 나중에는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었지만은 그는 많은 불후의 명곡들을 남겼습니다. 그 교수는 인간의 잘못된 선입관이 얼마나 큰 일을 그르칠 수 있는가를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판단은 빗나가기가 쉽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지식이 있고 나는 경험이 있다 해서 자신의 선입관을 따라서 판단을 해버리면은 잘못된 길로 접어들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우리는 경험이 있고 지식이 있다고 할지라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주의 뜻이라면은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기도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뜻을 분별하려고 기도하고 애쓰고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는 것 이것이 잘하는 것이죠.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의 선입관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죠. 우리 가운데 만약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늘 따라다니면서 그 말씀을 듣고 가슴에 새기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려고 주님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살고 계셨던 그 고향 땅으로 갔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을 했습니다. 바로 앞장에 나오는 가버나움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그곳에서는 슈퍼스타였습니다. 인기 절정이었죠. 사람들이 한 번만이라도 예수님 만져보려고 밀고 당기고 가까이 다가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더욱이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고 있던 여인이 그 현장에서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소식이 전파가 되었습니다. 또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난 딸이 죽었다가 살아나서 좀 많이 경계하면서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랬지만은 이 이야기는 소문이 아마도 많이 퍼져나갔을 겁니다. 이로 인해서 가버나움 지역에는 난리가 났습니다. 자, 아주머니 12년 동안 혈루병 앓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잡은 순간 깨끗하게 나았대. 불치병처럼 되어 있던 그 병이 다 나았대. 너도 나도 나도 그러면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 한번 잡아보자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들었고 우러러 보았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죽었다가 살아난 야이로의 12살 난 딸, 그 딸이 영적인 세계를 보고 와서 이야기를 해 주었을 겁니다. 아빠, 아빠, 이러이러한 세계가 있었다고. 그 이야기를 듣고 회당장 야이로와 그의 아내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엄청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들의 입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천국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퍼져나갔을 겁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 있던 사람들은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을 하루만이라도 더 가까이 두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들을 뒤로하고 6장 1절 말씀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거기를 떠나는 건 결단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의 소문의 중심에 서 있었고 가버나움의 영웅이었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는, 그래서 가버나움의 스타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특징을 보면은 큰 기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꼭 하시는 행동이 있는데요. 그 자리를 이탈하는 겁니다. 그 자리를 떠나시는 거죠. 오병이어라고 하는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성향상 예수를 외쳤을 겁니다. 이제 우리가 로마에서 독립도 할 수 있고 이분을 왕으로 모시면은 먹고 사는 일은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어떻게 해서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억지로 잡아 왕 삼으려고 했다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거기에서 정말로 인기가 폭발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 하신 행동은 돌아가라, 집으로 빨리 돌아가라고 다 재촉해서 보내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도 너희들도 빨리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라, 호수를 건너가라. 그래서 제자들도 사람들도 다 떠나가고 예수님 홀로 되셔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슈퍼스타가 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은 우리는 득보다도 실이 더 많습니다. 만일 인기스타가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려고 한다면은 그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거만한 사람이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혀버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이든지 저런 상황이든지 늘 그 자리를 떠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 엎드려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저는 지금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이 자세에 늘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넘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을 떠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도 다음에 이와 같이 하라, 이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고향 땅으로 가셨는데 고향 땅에서는 배척을 당했습니다. 너희가 내 말대로 살면은 이와 같이 배척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죠. 제가 이스라엘 방방곡곡을 차를 타고 다 다녀보았습니다. 가버나움에서 나사렛까지는 버스로 한 20분 정도 걸립니다. 저도 나사렛이 굉장히 궁금했기 때문에,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바로 그 주변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한 10개 도시를 모아서 가버나움이라고 그러는데요. 도시입니다. 잘 살고 있는 땅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나사렛까지는 버스로 남쪽에서 서쪽으로, 남서쪽으로 한 20분 정도 달려가면은 그곳에 조그만 동네가 나옵니다. 지금도 그 나사렛에는 높은 건물은 없습니다. 낮은 건물들이 다닥다닥 이렇게 붙어 있는 조그만 도시죠. 지금은 크게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곳을 다 장악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이제 고향 땅으로 가실 때에 혼자 가신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 유명한 랍비들은 타 지역으로 이동을 할 때 혼자 가지 않고 제자들을 거느리고 같이 갔죠. 그래서 랍비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함께 갑니다. 예수님께서 이동을 하실 때에 12명의 제자가 예수님 주변에 함께 걸어갔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열성 팬들이 아마 예수님을 따라갔을 겁니다. 조그만 동네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모양으로 가셨으니까 금이 환향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 아마 뉴스가 크게 퍼졌을 겁니다. 야, 우리랑 같이 살고 있던 저 예수가 돌아왔는데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돌아왔다고 경사하죠. 근데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일부러 그곳을 찾아가셨지만은 그곳에 살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도 보지 못했고 구원을 받는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곳에 모인 교인들이 예수님이 증거한 이 말씀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와 같은 지혜와 이와 같은 놀라운 말씀들, 이와 같은 권능들은 다 어디에서 온 것이냐고. 내가 저 예수를 아는데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이냐고. 그들도 인정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증거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그 탁월하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지만은 그 회당에 참여한 교인들의 반응을 보면은 의아합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삶 속에서 녹아내면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탁월한 설교자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반응은 2절에 나와 있죠.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들도 놀랐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아멘하고 받으면서 좋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도대체 이거 어디서 났지? 도대체 이건 어디에서 가지고 온 거야? 이런 권능이 어찌 됩니냐?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선입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선입관입니까? 3절 말씀에 보면 잘 나와 있죠.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약간 비꼬는 투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물론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 요셉이 일찍 죽었기 때문에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 목수일을 이어받아서 목수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도 들어 있을 수 있고요.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 속에는 예수님의 출생에 관한 소문들도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리고 야고보, 요셉,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랬죠.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 30년 정도를 같이 살았죠. 그들 중에는 예수님과 함께 태어났던 사람들도 있고 함께 뒹굴고 함께 화장실도 가고 목욕도 같이 하고 함께 배우고 했던 친구들도 있었을 겁니다. 내가 너를 잘 아는데 이러한 의미가 되는 것이죠. 30년이나 함께 살았다면은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고 그리고 재정 상태가 어떠하고 이와 같은 모든 것들 다 알게 됩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선입관이 있었던 겁니다. 아니,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랑 똑같이 자라났고 내가 너보다 더 많이 배웠는데 이게 뭐냐 이런 의미죠.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배척을 했던 겁니다. 그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에 전부 자신들이 보아왔던 것, 그것만 생각을 하면서 더 이상 예수님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더 잘 사는데. 물론 예수님의 가정은 잘 못 살았을 겁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고 예수님이 목수일을 하면서 동생들을 다 먹여 살리고 이와 같은 모습들 속에서 아마 잘 살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척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땅에 오신 하나님을 그 땅 백성이 거절하고 만 것입니다. 잘못된 선입관 때문이죠.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영광을 얻었지만은 특권을 얻었지만은 그들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배척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선입관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배척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된 성도들이 예수님에 관한 선입관을 가지기 쉽습니다. 초신자가 기도하고 체험을 하고 부르짖고 있으면은 나도 이미 이전에 저런 과정을 다 거쳐왔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약간 무시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구원의 진리도 이미 나는 다 잘 알고 있고 그래서 나는 말 안 해도 알아. 오늘도 여러분 교회를 나오셔서 주보를 보셨는데 이 본문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리고 아마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지도 대충은 내가 다 알고 있어. 이와 같은 생각들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교회에서 제일 위험한 부류가 목회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너무나 익숙하죠. 목사님이 설교 말씀을 하려고 그러면은 저기는 내가 묵상한 말씀인데 대충 이렇게 이렇게 진행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해버립니다. 익숙함의 제일 큰 희생자가 목회자들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성도는 겉보기에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이 속이 텅 비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 자신을 잘 살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와 같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자라가라. 깨치고 일어서야 자라갈 수가 있는 것이지 2019년이나 20년이나 변한 것 없이 그냥 그대로 앉아있으면 자라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내 다 안다.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 어제도 읽은 말씀이지만은 어제도 들은 말씀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새로운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날마다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이런 기도와 자세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익숙함에 주저앉아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읽고 읽고 묵상하고 묵상해도 계속해서 새롭게 새롭게 우리 가운데 다가올 수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 10년, 20년 다닌 분들은 내가 다 알고 있다 이와 같은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그 속에서 더 단맛이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랜 세월이 지나갔지만은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이 철학자가 존경을 받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했던 유명한 말 때문에 그렇죠. 나는 정말 많은 것을 모른다. 그러나 한 가지는 안다. 내가 모른다는 사실 그 한 가지를 내가 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생각을 가지지 못하고 내가 많이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나는 성경을 안다고, 나는 교회를 안다고, 교회 생활은 다 그런 거라고. 그래서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 보는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주님 깨닫게 해 주옵소서. 깨닫게 해 주옵소서. 이 자세가 필요한 것이, 이 자세가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운동선수가 아무리 슈퍼스타라 할지라도 그 슈퍼스타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운동선수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자세. 내가 지금 잘 나가고 있다고 해서 이 기본적인 자세를 놓쳐버리면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죠. 운동선수는 폼이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도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기본은 말씀과 기도죠.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겠다라는 이 말을 여러분 신중하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2019년도를 지나고 2020년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올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가, 초대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사도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즉 기본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지고 혼탁스러워진다고 할지라도 기본으로만 돌아가면은 그 속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어려워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아파하는지 아십니까? 기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말이 있죠.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든 것들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런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은 사실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습니다. 도둑질하지 마라. 친구 미워하지 말고 사이좋게 잘 지내라. 질서를 지키고 예의를 갖추어라. 예의 범죄를 가지고 있어라. 여러분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유치원을 새로 나와야 돼요. 거기에 들어가면은 아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구나 이게 보인다고요.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의 실수가 어디에 있냐면은 2절 말씀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듣고 놀랐다고 그랬죠. 많은 사람이 나오고 5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예수님께서도 아무런 권능을 가지고 계셨지만 아무런 그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고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셨다라고 했죠. 그럼 이 소수는 누굽니까? 다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놀랐지만은 이 선입관 때문에 뭐 나랑 똑같은 사람이잖아. 동생들도 있고 누이 동생들도 있고 그 어머니도 우리와 다 같이 있고 자기도 우리랑 30년 같이 살았으면서 사람이잖아 하면서 배척을 했지만은 소수의 병자들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과 소수를 대조해 주고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을 대부분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적은 숫자는 예수님께로 나왔죠. 여기에서 우리는 다수와 소수를 볼 수 있습니다. 다수가 흘러간다고 해서 그곳을 안심하고 따라가다가 보면은 멸망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교회를 욕하고 있고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있고 소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진리를 이 땅 위에 실현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소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수와 소수가 나뉘어질 때 많은 사람들의 눈을 향하게 관심을 끄는 것은 다수입니다. 그곳이 꼭 진리인 것 같죠. 1610년에 갈릴레오는 지구가 움직인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지동설입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가톨릭과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다 천동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해가 달려가는 것 아니냐. 시편에도 보면은 19편에 해가 신랑과 같이 힘있게 나와서 하늘 이쪽에서 하늘 저쪽까지 달려간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계에서 지동설은 아니다. 이로 인해서 종교 재판을 받았고 위협을 받았습니다. 할 수 없이 갈릴레오는 살기 위해서 천동설을 주장을 했고 이 지구는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사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정을 나오면서 남겼던 유명한 말이 있죠. 그래도 지구는 돈다. 지구는 돈다. 당시에 갈릴레오 혼자만 주장을 했고 나머지는 다 다른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만은 갈릴레오가 맞았죠. 1903년도에 그 유명한 라이터 형제가 기계도 하늘을 날릴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을 때 다들 미친 소리라고 비웃었습니다. 만화에서나 나올 수 있는 망상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손가락질을 했지만은 라이터 형제는 무거운 기계를 하늘로 올려 보냈습니다. 지금 틀렸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 무거운 비행기가 하늘을 날고 있는 것을 다 보고 있죠. 다수가 이처럼 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아시고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을 하셨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랬죠.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갑니다. 편하고 좋은 길로 갑니다. 잘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넓고 편하고 좋은 길 추구하면서 그 길 걸어갑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은 좁은 길 걸어갑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 걸어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다수와 소수 중에 여러분 어느 쪽으로 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 익숙한 길입니다. 그래서 다들 그 길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 길이 진리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2020년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좁은 길,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진리의 길 걸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좀 내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 시간에 앉는 자리가 있습니다. 저를 여러분 보고 계시죠? 맨 왼쪽 줄에 뒤에서 네 번째 자리, 그 자리 제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아무도 안 앉습니다. 새벽에. 그 자리에 제가 늘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몇 주 전부터 변화를 좀 주고 싶어서 그 자리를 옮겼습니다. 뒤에서 네 번째 줄에 앉지 않고 한 줄 앞으로 다섯 번째 줄에 제가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작은 변화죠. 무엇을 말해주는 것이냐 하면 제가 변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줄에서 그 앞에 한 줄 옮겨오는데 무려 만 8년이 걸렸습니다. 만 8년 만에 한 줄 앞으로 옮겨왔습니다. 나에게 익숙한 것을 내려놓는 것이 이렇게 힘든 겁니다. 힘들어도 조금의 변화를 주자 이런 의미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내게 익숙한 것을 좀 내려놓으시고 힘들어도 조금 더 변화를 한번 줘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 10분만 빨리 오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자리에 앉을 때에 여기는 내 자리에다가 아무도 앉지 말라고 이런 눈초리로 쳐다보지 마시고 거기도 한번 살짝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뒤로 가시라는 게 아니고요. 한 칸씩 앞으로 한번 앉아보시기 바랍니다. 새로워 보일 겁니다. 내 옆에 앉는 분이 달라질 겁니다. 어제는 이분이 앉았는데 오늘은 이제 다른 사람이 보이는 것이죠. 자리 하나만 옮기는 것도 사실은 힘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변하겠습니다. 이 자세를 가지고 한 자리 한번 앞으로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화를 내시는 분들은 화를 쉽게 내시는 분들은 화내는 것에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쉽게 나오죠. 그 익숙함에서 조금 벗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내가 화가 나도 1분만 꼭 입을 꼭 다물고 있어봐야 되겠다. 조금 더 변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교회 정병욱 집사님, 곽은미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 가정에 만한 아이가 있는데요. 여자아이입니다. 만 5세가 된 정혜린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 혜린이가 토요일 아니면 주일에 꼭 새벽 예배를 나옵니다. 아빠 엄마에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아빠 엄마가 가자고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아기가 꼭 가자고 해서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즉 아빠 엄마가 아이에게 끌려서 나오는 것이죠.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꼭 여기 앞에 나와서 저 앞에 양반을 개고 앉습니다. 그 아이가. 그리고는 안수 기도를 해주죠. 기도를 받고 나면은 일어나서 인사를 하고 그리고 아장아장 또 걸어서 갑니다. 근데 지난주 토요일과 주일 새벽에 이 아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놀랍게도 지난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 중에 한 번 빠지고 다 나왔습니다. 이 아이가. 지난주 토요일과 주일 새벽에 나오지 않아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주일날 외할머니 되는 권사님이 저한테 설명을 해주셨는데 목사님, 우리 그 혜린이가 새벽 예배를 못 나오고 아빠, 엄마에게 나를 왜 안 깨워줬냐고 하면서 통곡을 하면서 울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아이가 아빠, 엄마 왜 새벽 예배 왜 안 깨워줬냐고 하면서 통곡을 하면서 울었대. 이 권사님의 표현 그대로입니다. 근데 그 외할머니가 이 말씀을 하시는데 마치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왔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성도가 있습니까? 점점 새벽 예배 안 나오는 것이 익숙해져 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 시대에 하던 새벽 예배가 이제 우리 시대에 끊어지게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위기의식을 가지지 않고 편안하게 그 익숙함 가운데 있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이 꼬맹이 아이는 왜 새벽 예배 가는 것을 왜 안 깨워줬냐고 하면서 통곡을 하면서 울었는데 그 아이의 울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 받으셨겠습니까? 주님에게로 조금 더 달려나가기 위해서 여러분의 그 익숙함에서 한번 벗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만이라도 한번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리 하나를 옮겼습니다. 익숙함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벗어나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약간의 변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은 2019년이나 20년이나 우리는 똑같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약간의 변화를 주면은 거기에서부터 시각이 달라지기 시작을 할 겁니다.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익숙함에서 벗어나서 주님에게로 조금 더 나아가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데 열심을 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